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요셉은 고향 땅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로 살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17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와서 110살이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딱 한 문장으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소통과 또 형통과 유통, 삼통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게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 그 유통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의 생애를 삼통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아리조나의 그 플렉스텝에서 이제 노회를 했는데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이 아리조나입니다. 그 아리조나에 내려보니까 아리조나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도시가 나무들로 가꾸어져 있었는데 그때 노회 참석했던 목사들을 싣고 플렉스티브로 가고 있었던 그 벤 운제트 목사님이 그 피닉스에 있는 숨겨진 나무들은 나무마다 스프링클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산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닉스에서는 나무를 볼 수가 있었는데 피닉스를 벗어나니까 천지가 다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Joseph is a fruitful vine. 여기에 무성했다, fruitful 했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원치도 않았던 타국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에 그가 비록 종이 되었지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열매를 나누는 담을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은혜, 그가 이루었던 성공을 자기 혼자만 독점한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 나누는 삶, 유통하고 쉐어링하는 삶을 살았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 노회를 떠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제가 지난 야외에 갔을 때에 챙겨왔던 코리아 월드를 딱 펼쳤는데 제가 뭐 그 전부 다 신문을 못 봤지만 딱 펼치니까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지난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서울 침례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의 목사인 이찬수 목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몰랐으면은 그 기사를 안 봤으면 몰랐을까?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부인을 갔었는데 은혜 받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이찬수 목사를 꼭 만나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피곤했지만은 먼 길을 달려서 어제 서울 침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부흥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를 찾고 찾아서 사무실로 갔더니 서울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수가 목사님 저에게 인터뷰 예약하고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안 만나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약은 안 했지만은 이 목사와 저는 잘 알고 있고 이 목사 나의 후배입니다 라고 해서 이 목사를 만나서 제가 아, 이 목사님 인사했지만 아 형님 무슨 목사님이 뭡니까? 예전에 이렇게 허물없이 나던 그런 형동생으로 지났던 그런 후배였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차세대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목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대구 서교회에서 목사로 신무하실 때에 그때의 교회의 선후배 사이로, 교회 사택은 교회당 안에 있었고 길 하나만 담 하나만 건너면 그 아래에 이찬수 목사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후배가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2009년에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파사데나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지내면서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설교하면서 교회는 창고를 열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가 그 교회가 지금 한 2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빌딩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있는데 앞으로는 빌딩을 팔면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헌원하고 2만 명이 되는 교인들을 다 작은 교회로 나누어서 따로 독립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흉년이 왔을 때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에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가지가 담을 넘었다, 창고를 열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 창고를 열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 복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나누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요셉이 창고를 열었을 때에 온 세상을 살렸고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가족들도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이 항상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면서 미국의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요 근래 민주당이 연거푸 두 번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주당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이 옳다라고 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공화당은 있는 사람,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화당에는 마음을 잘 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담을 넘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첫 번째로는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이웃과 온 세계와 나누었다는 곳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성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 돼야 하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형통의 목적,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내 배가 부르고 내 등만 따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셉처럼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창고를 열어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과 생애가 더 잘 되고 형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식이 잘 되어야지 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 만나도 자식 자랑할 수가 있고 내 사업이 잘 되어야지 사람 만나면은 기가 죽지 않고, 이게 아니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생애가 잘 되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창고를 열어서 내가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에 창고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때에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창고를 전부 다 활짝 열어 놓았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지금 21세기지만은 20세기에 수많은 의사들이 이 세상에 오고 갔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쳤던 닥터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야기 한국에는 부산보건병원의 장기려 박사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를 기억합니다. 장 박사는 6.25 사변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1950년 12월에 다른 가족은 다 북한에 두고 둘째 아들 손만 잡고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부인을 그 북한에 두고 왔기 때문에 평생을 내려와서 독신으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한국의 거창고등학교의 교단 선생님이었던 설립자였던 전영창 선생님과 우리 교단인 고신교단의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보건병원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병원은 지금 뭐 병원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보건병원이 시작될 때는 피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장기리 박사님은 병원비를 못 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자에게는 오늘 밤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냥 집으로 몰래 가라. 이렇게 평생을 담을 뛰어넘는 인수를 펼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을 전했던 아름다운 이런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기에 장기리 박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주님을 닮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담을 뛰어넘는 그 생애를 통해서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너의 삶은 바로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그렇게 생애를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채널이 되는 삶을 살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무엇보다도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과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땀 흘려 열심히 살아서 크게 성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부자는 흉년에 되었던 그 거둔 곡식을 갈무리하려고 큰 창고를 짓고 난 다음에 요한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말은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버리고 곡식을 많이 거두었지만은 내 영혼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엉뚱한데 한눈 팔지 않고 평생을 열심히 살았던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유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내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 주셔도 그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1장 24절에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보면은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도 더 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과도히 아껴도 문을 열지 창고 문을 열지 않아도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역설적인 그런 말이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흩어 구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삶의 울타리를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무엇이 구멍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빠져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자가 3대를 넘기가 힘들다는 말인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부자가 아무리 큰 부자도 3대는 가지 않는다. 할아버지 잘 살았으면 아들, 손자, 그 다음에는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까지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부불 3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자자손손까지 수천대까지 간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못해도 저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꼭 한 번은 성지를 순례해야지.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책도 보고 또 성경 지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뭐 간접적인 그런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그 성지를 순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한번 성지를 꼭 갔다 오면은 내가 어떨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항상 흘러보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도 살고 생물도 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로 들어가면 그 사해는 받은 물을 보내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란 말은 죽은 바다, 데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회를 특별한 곳에서 보통은 교회에 사는데 이번에는 그 플렉스텝에 있는 인디언 신학교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그 인디언 신학교는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저의 그 신학 교수님이었던 신약 신학 교수였던 황창기 교수님의 동생 황승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그 교수로 또 패컬티 멤버로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우리 신학교의 명문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를 하시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미랄에서 또 미랄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LA 사랑의 교회 또 그곳 섬기면서 그곳에서도 부목사로 또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인디언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이제는 그 제가 플렉스텝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두메산골과 같은 곳이 바로 그 그랜드 캐니언 입구에 있는 플렉스텝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딱 보니까 그 몰골이 시골티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만나면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냥 시골티가 시골뜨기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제가 갔을 때 그 인디안 채플이 뭐 우리 교회에 지금 친교실만한 그 채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인디안 신학교 학생들과 식사도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말이 뭔가니까 자기의 생애에 이렇게 행복할 데가 없다. 제가 몰골을 보니까 시골뜨기에 불과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인디안 사역을 인디안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고 인디안 나바오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그의 생애에 그가 큰 LA 사랑의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선교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었을 때에 나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면을 할 때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잠바를 입고 또 후줄후리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세면을 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대생 우리 선교 목사님도 평생을 그렇게 태권도를 위해 살다가 늦게 부름을 받고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파 있을 때에 그때에 한 소년이 자기가 점심으로 사왔던 그 도시락을 열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하나님 주님 나는 이 나의 도시락을 쉐어링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유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5,000명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때에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먹은 사람은 아이 빼고 또 여자 빼고 또 노인 빼고 5,000명이니까 아이, 여자, 노인 다 합치고 남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귀한 역사가 자기의 것을 나눌 때에 일어났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창고를 열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창고를 열어갈 때에 더 크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담을 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넘어야 될 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질투 때문에 그죠? 28 청춘 막 넘긴 방년 17의 요셉이 낯설고 물스런 이국 땅에 조기유학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저 앞에 여러분이 아마 이미 이찬수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수관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인터뷰 약속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을 만나러 어떤 사람 누군가 하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기억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우리 아들 우리 딸 미국에 주교요하고 와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7 요셉이 이집트에 조기교하고 온 것이 아니고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집트의 삶은 행복껏 고생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는 누군가가 애굽의 총리가 창고문을 열어서 세계를 살린다는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와서 그들이 팔았던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우리 동생이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구나. 바로 다음에 만인지상 1인지하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 이런 자랑과 자신만만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이집트에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형들이 동생을 만났을 때에 어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부끄러웠고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형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고향 떠나서 지금은 성공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원통함과 분함이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세계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요셉은 그의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기분 상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30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씁쓸한 말 들으면 잠이 잘 안 오고 그 평생을 몇 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요셉이 그에게 몹쓸 짓을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감정의 담을 뛰어넘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나라로 귀하게 사용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고 또 그를 이집트까지 팔았던 그 경험 때문에 타국에서 노예로 좋은 세월 다 보냈지만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감정풀이를 했다. 형들에게 심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기 이기심의 담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고 나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바로 나의 이기심을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기심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를 설명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은 말세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자기애라고 하는 그런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주 높이 세우는 그런 감정을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말은 어떤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좀 흐릿한데요. 이 나르시시스가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멋지게 생기실까, 그렇게 물속을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던 그런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은 독일의 정신의사인 네케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르시시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단체 사진 가운데 자기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있어도 자기만 눈 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 사진 잘 됐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만 눈 감고 다른 사람은 다 눈 뜨고 있어도 어떡합니까? 이 사진 잘못됐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이 담을 뛰어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 이기심의 담을 뛰어넘고 자기애를 뛰어넘고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를 뛰어넘어갈 때에 우리는 쉐어링하는 삶, 유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뛰어난 그런 그 강점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의 강점도 있지만은 또 한국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의 담에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한국과 일본 사람을 비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 개인이 오리알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고 강하고, 일본 사람들은 진흙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그런데 함께 모이면은 한국 사람들은 혼자는 강하지만은 모이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은 개개인은 별로지만 함께 모이면 진흙과 같이 딱 뭉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 하나는 강하고 둘은 약하고 셋은 무력하고 넷은 갈라진다. 한국 사람은 모이면 모일수록 혼자는 잘하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갈라지고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 뭡니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었고 또 온 지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창고를 열므로 세계를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중심의 담을 뛰어넘고 이기심의 담을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었고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담을 넘어가고 창고를 열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와 서로를 막고 있는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의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이런 교회, 자기 교회 중심인 이기주의, 우리 교회면 된다고 하는 이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찬수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 떠오르는 것은 자기는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고 모든 교회를 함께 살린다고 하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적인 성전, 아이디얼 처치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계단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물이 처음에는 문지방 턱을 흘렀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되고 결국은 바다까지 흘러갔는데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죽었던 바다도 다시금 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받았던 그 복을 담을 넘어 나누었고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생명을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 나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는 삶을 살 때에 빈틀틀트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줄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려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도 나의 모든 이기주의적인 그 생각의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담을 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은 귀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